천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천재란 과연 있을 수 있는 건지 회의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면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천재들이 있었지만 프랑스의 문호 로맹 롤랑은 유독 미켈란젤로에 대해 이런 극찬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 그리고 다비드상과 모세상, 피에타 등 서양 예술사의 길이 남을 많은 걸작을 남긴 미켈란젤로의 생애를 오늘부터 3일 동안 저희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을 통해 들으시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영미문학관 이소정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반가운 얼굴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누구신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Hello.
누구십니까? 또 오셨네요.
네, 또 왔습니다.
네,
데니홍. EBS 탭스 원래 호스트 하고 있는 데니홍입니다.
네, 데니홍 선생님. 한국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어우.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홍성룡입니다.
성룡 씨예요, 이름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저희가 대통령 연설문 특집을 했을 때도 저희 방문해 주신 거로 알게 됐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바쁘게 일하면서. 네. 춤추고 이런 것밖에 못했어요.
아, 쿵푸는 안 하시고 춤은 열심히 추셨군요.
네, 네. 네.
앞으로도 이번 주간 동안 든든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댓글 이벤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새로운 작품 소개해드릴 때마다 매번 다른 댓글을 여러분들에게 받고 있죠. 이번 댓글 이벤트 미션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미술 작품은 바로 이것이다. 입니다.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빈센트 반 고흐처럼 유명한 사람들의 미술 작품도 좋고요. 신윤복이나 김홍도와 같은 우리 전통 작품들도 좋고요. 아니면 전혀 유명하지 않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최고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딸내미가 크레파스로 그린 일기 그림이나 내가 소시적에 베껴서 그렸던 만화 주인공도 좋습니다. 내 뇌리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이 그림 혹은 이 조각, 이 사진 저희 홈페이지 댓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당첨자분들께 영미문학관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미문학관 앵릿 퀴즈도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들으실 미켈란젤로의 인생 중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각 작품이 몇 가지 언급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를 가만히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대리석으로 조각한 작품으로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슬픔을 뜻하는 단어라고 하죠.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성모상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피에타,
2번
소나타,
Number 3
하쿠나 마타타.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45로 PC와 스마트폰에서는 EBS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EBS Underbar English로 오셔서 팔로우하시고 글 마구 남겨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로 들어가보죠. 미켈란젤로는 프랑스 시대를 화려하게 꽃피운 이탈리아 플로렌스 즉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 지역은 그야말로 예술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미켈란젤로의 아버지는 아들이 훌륭한 예술가가 될 거란 걸 예상이나 했었을까요? 그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was born on the 6th of March 1475 at Caprese in Casentino of the ancient family of the Buonarroti Simoni, who are mentioned in the Florentine Chronicles from the 12th century. His foster mother was the wife of a stonecutter of Settignano, and in later years, he used to jokingly attribute his vocation to the milk upon which he had been nourished. He was sent to school in Florence under Francesco di Urbino, but he busied himself only in drawing and neglected everything else. Because of this, he greatly irritated his father and his uncles, and they often beat him cruelly, for they hated the profession of an artist, and in their ignorance of the nobility of art. It seemed a disgrace to have one in the house. The elder Buonarroti, however, was, like his son, more violent than obstinate, and he soon allowed the boy to follow his vocation. In April 1488, Michelangelo, by the advice of Francesco Granacci, entered the studio of Domenico and David Ghirlandajo.
Michelangelo의 아버지는 아들이 예술가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았다고 해요. 그 자신이 하급 관리인 공무원이었고 아들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종교에 몸담은 수사가 되니까 많이 실망을 했죠. 둘째 아들인 미켈란젤로라도 자신의 뒤를 잇기를 바랬지만 그 아이마저 미술에 관심을 보이니까 아버지는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스케치 같은 걸 하고 낙서하는데 정신 팔린 걸 보고 심하게 꾸중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까지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 친어머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유모가 길렀는데요. 그 유모가 동네의 석공의 아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나중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그때부터 벌써 조각가가 될 운명이었다고 농담삼아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본 주위의 권유로 아버지는 결국 고집을 꺾게 되고 아이를 유명한 화가 공방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가 미켈란젤로의 나이가 13살 무렵이었다고 하네요.
It has been said that his influence on Michelangelo amounted to nothing. And it is true that we find no direct trace of it, except in two drawings in the Louvre and the Albertina. Still, exact imitation is very rare with Michelangelo. He was made of too stubborn stuff, ever to be much affected by masters or surroundings. He felt contempt for Raphael because he was impressionable, and drew his superiority not from nature, but from study. I do not believe, however, that the time he spent in the school of Ghirlandajo had no effect upon him. Even if it did not influence his style or his method of working, he must have gained from the master of Santa Maria Novella and from his wholesome work a healthy point of view and a physical and moral vigor which could have been given him by no other artist in Florence, not even the two great sculptors Pollajuolo and Verrocchio, who were indeed not there at that time, and which acted as a powerful balance to the neuroticism of the Botticellian school. I do not doubt that Ghirlandajo helped to lay the foundations from which arose the art of the young Michelangelo, devoted to the expression of force and so contemptuous of morbid sentiment.
Michelangelo는 당대에 이미 유명해진 화가였고 나중에 늙었을 때는 자신의 인생과 지위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당시에 나온 전기들 중에는 그런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많이 실었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누구나 칭찬에 맞지 않던 젊은 대화가 라파엘로조차도 자기 눈으로 봐서는 진심이 담긴 게 아니라 그저 기교만 좋은 그림일 뿐이라면서 아주 가혹하게 비평하는 미켈란젤로였는데요. 그만큼 그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아주 높은 사람이었던 건 유명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기존 전기 중에는 스승에게서 배운 것도 없이 그가 다 혼자 익힌 것처럼 쓰여진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이 미켈란젤로 평전을 쓴 로맹 롤랑은 중립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가 아무리 천재이고 어렸을 때부터 기교가 뛰어났다고 해도 처음 들어간 미술 공방에서 설마 정말 아무것도 안 배웠을 리는 없다고 말이죠.
Ghirlandajo's school was enthusiastically open-minded toward everything interested in art. It was eclectic and encouraged intellectual curiosity. Michelangelo, while he was there, studied passionately both the old and the new Florentine painters and sculptors. He made a copy in color of Martin Schongauer's Temptation of St. Anthony and went to the Florentine fish market to take notes for it. Later on, he contemptuously disowned Flemish realism, but a trace of it was left in him always, and in many of his drawings there appears a certain taste, extraordinary in an idealist, for types of marked naturalism, which are sometimes trivial or almost caricature. Condivi asserts that these first attempts of Michelangelo met with such success that Ghirlandajo grew jealous.
처음 배운 이 공방의 주인은 도메니코 길란도요라는 화가였습니다. 도메니코 길란도요, 길란다요라는 화가였습니다. 이 화가가 운영한 공방은 당대의 이탈리아 화풍뿐만 아니라 북유럽이나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비종교적인 분위기도 편견 없이 자유롭게 받아들였는데요. 비록 미켈란젤로가 거룩한 종교화 대작들로 유명하고 또 그 자신도 무척이나 신앙심이 깊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어린 시절에 그는 종교와는 상관없는 그런 네덜란드 화풍도 곧잘 자기 그림에 반영하곤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렇게 그린 이 시절 그림들은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었죠. 미켈란젤로 수제자가 쓴 전기엔 당시 스승이었던 길란다요가 제자인 미켈란젤로를 질투했다고도 하죠.
There is no doubt that a disagreement did arise between the master and the scholar. For though Michelangelo had in 1488 signed a contract of apprenticeship, which stipulated that he should remain 3 years with Ghirlandajo, the very next year he went with his friend Granacci into the school of Bertoldo. Bertoldo, a pupil of Donatello, was director of the School of Sculpture and of the Museum of Antiquities, maintained by Lorenzo de' Medici, in the gardens of San Marco. I think that the real reason why Michelangelo separated himself from Ghirlandajo was that after a year of feeling his way, he had just discovered the essence of his genius and was drawn towards sculpture with irresistible force. It was really from painting that he was separating himself, and never afterward did he consider it as his art. We might almost say that if painting has immortalized him, it is in spite of himself. He never wished to be considered as anything but a sculptor.
참 의외죠. 미켈란젤로는 우리에게 시스티나 성당 천정화에 있는 아담의 창조, 최후의 심판 같은 멋지고 웅장한 그림으로 유명한데 정작 자신은 화가가 아니고 그림은 자기 예술에 포함이 안 된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조각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준에서는 조각이 그림보다 훨씬 위에 있었거든요. 처음 길란다요 선생의 공방에 들어갈 때의 계약서상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더 남아 있었음에도 그는 미련 없이 조각을 공부하기 위해 베르톨도라는 다른 예술가의 공방으로 옮겨갑니다. 자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조각뿐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요. 아, 더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여기서 잠깐 아까 내드렸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릴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를 가만히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대리석으로 조각한 작품으로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슬픔을 뜻하는 단어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성모상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피에타,
2번
소나타,
3번
하쿠나 마타타.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 PC와 스마트폰에서는 EBS 밴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는 EBS Underbar English로 오셔서 팔로우하시고 글 남겨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곡이죠?
Our first song is by the New Trolls. It is Adagio.
황량한 초원에 살던 한 어린 소년은 언제나 여기가 아닌 저 먼 곳을 꿈꾸었습니다. 소년은 노래했죠. 무지개 넘어 저 높은 곳 어디인가에 옛날 자장가에서 들었던 그런 나라가 있다네. 어느 날 소년은 바라던 대로 그 멀고도 환상적인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모험을 하게 되죠. 착하지만 나름의 고민이 많은 친구들, 사자와 허수아비와 양철 인간과 함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마법사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늘 다른 세계를 꿈꿨던 소녀는 정작 다른 세계에 와서 진정한 꿈을 찾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이었죠. 가족의 달 5월을 맞이해 영미 동화 걸작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영미 문학관 문학편 시간. 다음 주에는 L. 프랭크바움의 오지의 마법사를 감상합니다. 이승열과 호란과 함께하는 마법의 여행 기대 많이 해주세요.
뉴트롤스가 부르는 아다지오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을 통해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EBS 반디 다운받으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양희정 님이 보내주셨네요. 고요한 밤에 무척 잘 어울리는 영문관. 아가들이 잠들지 않아 매번 정시에 들으면서 메시지는 못 보내지만 매일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947님 처음 듣는데 유익해서 좋아요 하셨네요. 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안현정님, 영미문학관에서 데니홍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 감개무량하네요. 데니홍 쌤, 오늘 살사치고 오셨나요? 정장이 잘 어울리세요. 아, 그래서 양복 입고 오셨구나.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따 얘기 좀 더 나눠보죠, 그럼. 네, 미켈란젤로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톨도의 공방에 들어간 미켈란젤로는 또 다른 운명적인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로렌초 디 메디치. 당시 피렌체를 다스리던 사람이었고 또 예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애호가였는데요. 그는 어린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가 계속해서 예술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설득해주기도 했고요. 또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죠. 덕분에 그저 미술에 재주 있는 소년 정도였던 미켈란젤로는 한창 르네상스의 꽃을 피우던 피렌체에서 많은 훌륭한 예술품들도 마음껏 구경하고 또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로렌조 took an interest in him, lodged him in the palace, and admitted him to his son's table. And in this way, Michelangelo found himself at the very heart of the Renaissance, in the midst of the humanists and the poets, and an intimate relation with all whom Italy counted most noble. With Pico della Mirandola, with Pulci, with Benevieni, and especially with Poliziano, who loved him greatly and urged him to study, although that was hardly necessary. Surrounded by this atmosphere of lofty paganism, he became intoxicated with the classic idea and became himself a pagan. He made the heroic forms of Greece live again while putting into them his own savage vigor. Following the suggestions of Poliziano, he wrote the bas-relief of the Combat of the Centaurs and the Lapithi of the Casa Buonarroti, in which the figures are athletic and struggling and the faces impassive and proud. He carved the bestial face of the laughing satyr with its violent and strained expression, as of one who was not used to laughter, and a little later the relief of Apollo and Marsyas. Nevertheless, the paganism did not touch his Christian faith at all. The struggle that was to endure almost all his life had already begun within him, between those two hostile worlds which he vainly tried to reconcile.
조각하면 역시 고대 그리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미켈란젤로 역시 그리스 시대의 조각을 염두에 두고 습작들을 몇 점 완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 시대는 기독교가 있기 전에 고대 세계였죠. 당연히 기독교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종교적 신념과는 다른 이교도적인 소재를 다룬다는 것, 이 갈등은 이때부터 그의 내부에 자리 잡게 됩니다. 비록 훌륭한 기교로 고대의 장면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조각해냈지만 그의 기독교 신앙은 평생에 걸쳐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 미켈란젤로가 메디치가의 궁전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게 신플라톤주의 사상이었는데요.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과 그리스도교 정신을 함께한 것이었죠. 종교적 갈등이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에게 있어 하나의 시대적 영향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I do not mean to say that he was entirely untouched by that grand and tragic drama. He was by nature silent and never spoke of what he felt most deeply. And he was also prudent and afraid of compromising himself. If Savonarola's ideas did have some influence on him, it was at a later time, when in his advanced age, under the influence of strong and deep friendships, the disillusions of life and the fear of the hereafter, religious preoccupations, gained with him the place of first importance. He was not among those who, like Botticelli in 1498, consented to the dethronement of the pagan pride of the Renaissance. Religious he certainly was, and a Christian as always, but his proud Christianity was not that of the rest of the world. He was never understood by his own time. Even when he was painting the Last Judgment, and his faith was most ardent, he must have scandalized the devout. He was altogether a Platonist. He could have said that Lorenzo de' Medici and his illustrious friends of the Gardens of the San Marco, that without studying Plato, one could neither be a good citizen nor an enlightened Christian. Savonarola undoubtedly admired and loved Plato. Still, he felt the object of art to be religious edification and showed that ideal to artists in the face of a pious woman when she is praying, illuminated by a ray of divine beauty. Michelangelo despised that art made for the devout and left it to the Flemings. He had a horror of sentimentality and almost of sentiment. True painting, he said, never will make anyone shed a tear.
"당시 피렌체에서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수도승이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왕이 이탈리아를 침공하는 사건과 함께 이 사보나롤라의 공화주의적인 기독교 사상은 기존의 피렌체 질서를 무너뜨리죠. 미켈란젤로의 후원자였던 메디치 가문도 이때 타격을 입습니다. 이 평전의 저자인 로맹 롤랑은 사보나롤라 사건이 미켈란젤로의 의식세계와 예술세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다가 그가 정말로 독실한 기독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예술은 기독교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이 당대엔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들었던 것처럼요. 동시에 받았다는 걸요.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예술관에 따르면 종교화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고 예술 작품의 감정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표현되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작품에 드러난 인물들의 감정 표현에 치중하느니 자신은 인간의 몸을 보다 아름답고 조화롭게 표현하는 데서 더 경건한 종교적인 기쁨을 누린다고 했죠. 그런 그의 말을 실천하는 작품 하나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The Pietà of St. Peter's, undertaken the year of Savonarola's death, has a more Christian character than the earlier works of Michelangelo. But this Christianity is still far from conforming to the expressive and pathetic ideal of the artists of the 15th century, or from the tragic expression and agony of suffering of the virgins of Donatello, Signorelli, or Mantegna. Very different indeed is the noble harmony of this group and the calm beauty of the young virgin on whose knees rests the supple body of Christ, relaxed like that of a sleeping child. Even though Michelangelo explained the eternal youth of the virgin by an idea of chivalric mysticism, it is evident that at that time the desire for beauty was as strong in his heart as any regard for faith, and that there was a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these beautiful gods of Calvary and those of Olympus, whose charm had intoxicated him. Michelangelo spent 2 years on the Pietà.
미켈란젤로의 걸작 중 하나로 알려진 성모 자상이죠. 바로 피에타가 이 시기 그가 로마에서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는 이 무렵 피렌체를 떠나 로마에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 추기경의 주문에 맞춰 이 피에타상을 2년에 걸쳐 조각합니다. 이제 막 죽어 십자가에서 내려진 아들 예수를 두 팔에 안아 가만히 내려다보는 젊은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이 장면은 미켈란젤로가 원한 대로 슬픔이란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애틋하면서도 아주 절제된 아름다움이 더 두드러지도록 만들었죠. 이전까지와는 달리 이 조각에는 미켈란젤로 자신의 서명까지 조각되어 있어서 처음으로 조각가로서의 그의 자부심이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이제 돈줄을 쥐고 있는 귀족이나 종교계 고위층에게 매력적인 장인이자 예술가로 다가가고 있는 미켈란젤로. 그는 자신에게 의뢰된 작품을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나갑니다. 그 많은 작품들 중에는 이것도 있었죠.
'Another undertaking, more tempting to him by its very difficulty, took entire possession of him a few months after he had made the agreement with Cardinal Piccolomini. A gigantic block of marble had been delivered in 1464 to Agostino de Duci by the Board of Works of Santa Maria del Fiore to be used for the statue of a prophet. The work had been interrupted at this point. The Gonfaloniere Soderini wanted to entrust the completion of it to Leonardo da Vinci. But in August 1502, it was given to Michelangelo, and he set to work on it at once. From that block of marble came forth the colossal David. All of Michelangelo is there in that mixture of proud nobility and almost barbarous vulgarity. He is all there, and he only, entirely, regardless of his subject. The head of the David, with its wrinkled forehead, thick eyebrows, and scornful lips, a type that he often used afterward, is like the heads of Lorenzo and Giuliano de Medici, a lyric work into which Michelangelo poured his own sadness, disdain, and melancholy.
피에타상이 성공하자마자 그 뒤를 이어 또 한 건의 조각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었습니다. 원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의뢰하려고 했던 건데 최종적으로는 미켈란젤로에게 맡겨졌죠. 그렇게 해서 그가 만들어낸 선지자 골리앗에 맞섰던 다윗, 즉 다비드의 동상은 귀족적인 자부심과 야만적인 인간성이 한 몸에 들어간 모습이었고 로맹 롤랑은 그 모습이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듣고 잠시 아까 내드렸던 퀴즈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를 가만히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대리석으로 조각한 것으로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슬픔을 뜻하는 단어인 이 성모상의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1번
피에타,
2번
소나타,
3번
하쿠나 마타라.
네,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45 또는 PC와 스마트폰에서는 EBS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마구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요?
Our second song is Elliot Smith with Because. In 1504, the Florentine Signori brought him into competition with another great irresolute, Leonardo da Vinci, whose universal intellectual curiosity was no less than the temperament of Michelangelo, an eternal obstacle to the achievement of his great undertakings. The two men seemed to have met about 1495. They could not have understood each other very well, for they both stood alone, each in his own way. Leonardo was now 52 years old, driven back to Florence by the death or ruin of his protectors, the Duke of Milan and Caesar Borgia. He came into contact there from the very first with Michelangelo, entirely absorbed in his own faith and passions. However changing they might be, and who, while he hated the enemies of his party and of his faith, hated still more those who had neither party nor faith. Brutally and publicly, on many occasions, Michelangelo made Leonardo feel his aversion for him. When the Gonfaloniere Soderini put the two in direct competition in a common work, the decoration of the council hall in the Palace of the Signori, the rivalry was intense. In May 1504, Leonardo began the cartoon of the Battle of Anghiari. In August 1504, Michelangelo received the order for the cartoon of the Battle of Cascine. Florence was divided into two camps, keenly enthusiastic for one or the other of the rivals. Time has made them equal, for both pictures have disappeared.
피렌체 대회의장의 양쪽 벽면을 장식하는 벽화를 당대의 두 거장인 미켈란젤로와 다빈치에게 각각 하나씩 맡기기로 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두 그림 모두 피렌체가 역사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전쟁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었는데요. 두 작품 다 각각의 팬들을 낳으면서 둘 사이의 라이벌 의식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작품을 지금은 볼 수는 없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혹은 다빈치의 경우 자기가 직접 없앴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작품보다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서로 아주 모르던 사이도 아니고 또 둘 다 사람들한테 존경받던 대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왕래가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두 사람의 스타일은 많이 달랐다고 하죠. 특히 미켈란젤로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스승뻘인 다빈치를 굉장히 못마땅해해서 겉으로 대놓고 그런 감정을 표시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빈치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The same rivalry which had brought about the competition between Michelangelo and Leonardo in the Council Hall appears again in a series of works which belong to this Florentine period, 1501 through 1505. These are representations of the Holy Family, in which Michelangelo attempts to solve the same problem of composition as Leonardo and Fra Bartolomeo, in placing the figures in a circle. The painting is the most carefully executed of all Michelangelo's. The coloring, blue, rose, orange, and golden brown, has an effect that is rather inharmonious, but young and fresh. The aerial perspective is mediocre, and the composition shows, as usual, Michelangelo's supreme contempt for the sentiment of the subject. He has filled the background with graceful nude figures simply because he considered them to be beautiful. And except for the type of face used for Saint Joseph, there is nothing religious about the group of the Holy Family. The impression is religious, nevertheless through its grace, sweetness, and proud strength. We feel that Michelangelo desired to contrast the Puritan and virile sobriety of this work with the voluptuous languor of the art of Leonardo.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세례 요한을 동그란 틀의 한 구조에 넣고 그린 성가족.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 안나와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성모와 아기 예수란 작품에 대해 미켈란젤로가 노골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다빈치처럼 동그란 틀에 넣은 그림이었고 다빈치가 한 것처럼 인물의 움직임을 많이 넣은 포즈를 잡았죠. 그는 아마 그가 한 거라면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신만만하게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원래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높은 데다 이미 명성도 생겼고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릴 만큼 돈도 어느 정도 벌었으니 이런 그의 자신감은 이해될 만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안하무인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무렵부터 시도 쓰기 시작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섬세한 남자였죠. 하지만 경력상 이 시기에 미켈란젤로는 거칠 것 없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드디어 정식으로 로마의 부름을 받죠.
In March 1505, Michelangelo was called to Rome by Pope Julius II. Then he began the heroic period of his life and the tragedy of the monument of Julius II, which was not to end until 40 years later. The Pope and the artist, both of them proud and violent, were fitted to work together, so long as their ideas did not conflict. Their brains seethed with tremendous ideas. The first years of this friendship were a feverish delirium of plans. Julius II was on fire with enthusiasm for the plan for his tomb, which Michelangelo submitted to him. It was to be a mountain of architecture with more than 40 statues, some of them of colossal size, and with many bronze reliefs. Michelangelo's design pleased the Pope so much, says Condivi, that he sent him at once to Carrara in April 1505, with an order to cut as much marble as he needed. Michelangelo stayed more than 8 months in the mountains with 2 servants and a horse.
미켈란젤로의 인생을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 바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이때 등장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듣고 교황은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줄 예술가로 그를 지목하고 로마로 불러들인 거죠. 두 사람의 관계에는 화르륵 타오르는 불 같은 데가 있었는데요. 둘 다 열정적이고 변덕이 심한 성격이다. 원하는 게 같았을 땐 이런 성격이 시너지 효과를 얻었지만 달랐을 때는 그 반목과 갈등이 대단했죠. 어떻게 보면 연인 같기도 하고 원수 같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직 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았던 이 시기엔 둘 다 공동의 목적에 충실했죠. 교황은 최대한 웅장하고 화려하게 무덤을 짓고 싶었고 미켈란젤로가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미켈란젤로는 대리석으로 유명한 카라라 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돌을 로마에 실어옵니다.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갖고 미켈란젤로가 과연 어떤 명작들을 만들어낼지 또 교황과 그와의 사이에 또 어떤 모험담이 나올지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를 가만히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대리석으로 조각한 작품으로 원래는 이탈리아어로 슬픔을 뜻하는 단어이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성모상의 제목인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몇 번이었죠?
Number one, Pietà.
네. 자, 1083님, Pietà. 전 천주교 신부입니다. 흐흐, 100% 확신합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죠? 네. 조은환님, 퀴즈 정답, 조각 피에타. 성베드로 성당에서 직접 본 기억이 새록새록 하셨네요. 오, 직접 보셨네요. 5613님, 분당 요한 성당의 원작과 같은 모작도 있어요. 성모님 사랑합니다. 해주셨네요. 네.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미문학관 도와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 선물 있습니다. 대학로 소리아톨 1관에서 공연되는 코믹쇼 로미오와 줄리엣 시즌2,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가족 뮤지컬 피터팬, 델리 스파이스, 트랜스팩션, 게이트플라워 등이 출연하는 올레뮤직 인디 어워드, 도심 속 인디문화 거리 축제, 서울 라이브 뮤직 페스타, 지금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금토일 KT 올레스코야에서 공연되는 토크 콘서트 관람권도 여러분들에 드리고요. 또 아로마테라피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오일 세트, 이달의 신간과 출판 트렌드를 전해주는 월간 출판 전원에서 3개월 정기 구독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전문 쇼핑몰 뮤지엄에서 드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알려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계절의 여왕 5월에 함께하는 영미문학관 드디어 오픈 스튜디오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저 이소정과 함께하는 첫 번째 오픈 스튜디오인 것만큼 어떤 분들이 찾아와 주실지 설레고 떨려요. 네,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 신청곡도 들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은 선곡왕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선곡왕 전은경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디 라퍼의 Time After Time입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데니 홍 선생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I'll be back tomorrow.
네, 마지막 곡은 저희 AD이신 김선희님께 바칩니다. 선희 씨, Happy Birthday and everyone, good night.
Take care, everyone.